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두 본문을 찾아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11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2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대인 달력으로 7월 첫날이죠. 유대인 달력은 음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7월 15일이 되면 숫꽃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그날이 우리 음력으로 8월 15일 추석날입니다. 음력이란 건 달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올해 늘 같은 건 아닌데 올해 초막절 7월 15일은 우리 절기로 8월 15일 추석이 됩니다. 유대인 달력 7월 첫날을 신년절, 로샤샤나, 새해 첫날 혹은 나팔절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나팔절 유대인들의 인사 기억나시나요? 샤나토바, 샤나토바. 그렇습니다. 샤나토바란 말은 good year 이런 뜻인데요. happy new year,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보다 좀 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선한 한 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당신의 한 해가 선한 한 해로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원래 샤나토바는 준말이고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르샤나토바 티카테브. 르샤나토바 티카테브. 한번 해보실래요? 르샤나토바 티카테브. 그러니까 새해 그냥 행복하고 즐거운 것을 넘어서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당신에게 선한 한 해로 기록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듯하죠? 네,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새해가 시작되면 더 나아가서 나팔이 울려 퍼지고 모든 백성들이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모아지는 날이 되면 하나님 앞에 검사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나팔로 새하늘 새 땅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심사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로샤샤나에서 속죄일까지의 열흘간, 속죄일 용키푸르, 이번 주 수요일인가 그런데요, 7월 10일입니다. 그 열흘간이 1년 중 가장 엄숙하고 경건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를 하면서 1년간의 삶을, 자기 마음속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살펴보는 예배를 매일 저녁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인사가 르시아나 토바 디카테브, 당신의 한 해가,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선하게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속죄일이 되면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사장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을, 왜냐하면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살핀다고, 아무리 자기 스스로 씻는다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사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설 자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죄를 사유하여 주심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런 마음으로 속죄일을 맞았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서 의인과 악인이, 큰 자와 작은 자가, 자는 자와 깨는 자가 하나님 앞에 다 나와 하나님 심판을 받으라고 할 때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을, 예수의 온전한 희생제물을 받으시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와 연합한 자들을 의롭다 해주시는 그 복음의 나팔 소리를 먼저 들은 자들이, 그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심령이 깨어난 자들이, 예수의 보혈로 눈과 같이 희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 그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는 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미 오셔서 살피셨습니다. 용키푸르의 로샤샤나에서 용키푸르까지 열흘간 자기를, 매일 자기를 살핀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모든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에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우리와 같이 되셔서 모든 시험을 받으시고 흠이 없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은 주일에 호산나 찬송을 들으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금요일 아침 달리시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루살렘에서 보내신 고난주간은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들도 군중들도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살펴보는,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을 집안에 며칠 전에 들여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세히 살펴서 흠이 없는 어린 양만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과 똑같이 검사하는 기간이었는데 아무도 책 잡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고소하는 말을 성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악한 로마 총독의 입으로부터도 이 사람은 무죄하다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더욱더 흠이 없고 온전히 의로우신 분으로 검사받으셨겠지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사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사람의 삶과 모든 생각을 검사하시는 그 불꽃 같은 심판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는 괜찮은 것 같이 하나님 없이도 그냥 살 것 같이 그냥 이 정도로 하면 하나님이 봐주실 것 같이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십자가에서는 예수께서 가린 것 하나 없이 감춘 것 하나 없이 숨을 곳 한 군데도 없이 우리의 범죄함을 우리의 더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을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셨지요. 그러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흠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짊어지고 죽으셨을 때 의로우신 분을 사망이 메어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가 장자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났으니 이는 사망이 그를 메어둘 수 없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죄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으니 사망이 무덤이 어둠이 예수님을 묶어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포 부활로 선포되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반가움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온다는 그 소식은 크고 놀랍고 두렵고 겁나는 그 소식이 아니라 반갑고 대박난 기쁜 위안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마음속에 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팔 소리를 이미 듣고 심령이 깨어나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 사람은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다시 오시는 온전히 심판하시고 거룩하신 통치를 이루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한없는 위안이요 한없는 소망이요 한없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연약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 끝날 때 하늘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소망으로 기다리니 참 기쁘다. 2장에서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내 자랑이 무엇이겠느냐 내 영광이 무엇이겠느냐 주의 말씀을 듣고 생명과 구원을 얻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3장 마지막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한 점 흠도 없이 서게 되기를 원하노라. 4장 마지막에 이미 죽은 자들이라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새 몸을 입고 영광 가운데 먼저 주님을 볼 것이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다고 소망이 끊어진 것이 아니니 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굳게 하라. 5장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가 미쁘시니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믿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부터 그날까지 지키셔서 예수가 다시 오시는 그날 흠없이 하나님 앞에 함께 서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교회, 세운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에 세워놓고 핍박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혼자서 피할 수밖에 나오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회를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그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을 위로할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게 하고 그날의 영광을 이야기함으로 위로하고 힘을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창에 찔린 심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못 박힌 손바닥에 그 못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신의 한 해가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선한 이름으로 선한 한 해로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속죄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이미 기록된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 그 삶이 한 해 한 해의 삶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면서 제 사무실에서 교회 주소록을 펴놓고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봤어요.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고 최상희 권사님, 김창욱 권사님, 장로님 오시는 줄 알고 그 이름도 같이 불렀어요. 하나님처럼은 못 부르겠어요. 그렇게 은혜와 감동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줄로 알고 참으로 그냥 시간만 되면 그 주수록을 갖고 와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같이 불러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일생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선하고 의로운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호적에 선한 인생을 산 사람들로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강림에 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섯 번이나 이야기를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림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언제 강림하시는 건지 때와 시기에 관한 질문이 생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는 영적으로 알게 하셨는데 교묘한 말로 바울도 편지를 써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안다고 그렇게 미혹하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배경이에요. 영으로나 말로나 거짓 편지로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내가 이미 너희에게 충분히 이른 줄로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그렇게 속이는 자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원래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이 소망이고 위로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을 보면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언제 오실지 그 오실 때 내가 어디 있을지 기회를 유대인 랍비도 그랬어요. 속죄일마다 자기를 돌아본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긍휼하신 줄 알고 아봇이라는 그 신약성경 쓰여진 당시의 랍비들의 가르침을 기록한 그 유대인의 책을 보면 제가 그 랍비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래도 어떤 랍비가 유명한 랍비가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죽기 직전에 아니면 하나님이 오시기 직전에 심판 직전에 회개해도 다 용서하신다. 참 얼마나 좋겠어요. 좀 말은 안 되지만 그런데 문제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랬더라고요. 그렇기도 우리 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 때와 시기를 아는 것처럼 계시를 받은 것처럼 성경을 이렇게 뭘 하는 것처럼 하면은 이렇게 그 궁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것 같아요. 때와 시기에 관한 두 가지 미혹이 있어요. 하나는 이미 그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시한부 종말론 그런 거죠.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혹은 내가 그 오시기로 한 재림 예수다. 이렇게 유혹하면서 그때가 이미 우리 눈앞에 이르렀다고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때와 시기에 관한 미혹은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거죠. 아니 더 교묘하게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하나님이 이 옛 땅과 하늘을 폐하시고 새 하늘 새 땅을 연다는 것은 그냥 영적인 일이다. 실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을 때 교회 가설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이미 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굳이 뭐 세상에 오겠느냐. 그날은 그냥 그런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 왔다는 그런 속임수와 아직 멀었다 혹은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미혹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미혹하는 자가 나와서 어떻게 속였냐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기다릴 것이 없다고 어떤 사람은 놀라기도 하고 내가 어제나 그저께나 똑같은데 주의 날이 이르렀다면 나는 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제외된 건가. 어떤 사람이 종말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종말이라는 것은 어느 날 밥을 식탁에서 먹다가 창밖을 문득 바라보니까 내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늘로 이렇게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전히 밥을 먹고 있어요. 이게 종말의 그림일 거라고. 그렇게 약 농담이지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그러니까 이미 임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황당하고 두렵고 그랬겠어요. 마음이 흔들리고. 근데 그런 상태에 놓인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이미 너희에게 자세히 일렀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더 이상 이를 것이 없도록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5절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미 밝히 이야기한 새로 계시가 있어서 무슨 막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혹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때와 시기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때와 시기를 논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일이 있는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수많은 교회 수많은 그 사람들처럼 때와 시기에 대해서 벌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들어도 예수님이 이미 나팔소리 울리셨다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됐다고 들어도 때와 시기를 들으면 궁금한 마음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때와 시기를 겁낼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르침에 굳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그렇습니다. 예, 때와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는 사람들에게 말세에 있을 일을 이미 가르친 일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얘기하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그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일이 배신하는 일이 세상에 가득 차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말세가 되면은 악이 세상을 가득 차고 사랑이 식어지고 디모데 후서나 베드로 전서나 그렇게 다 가르치잖아요. 말세가 되면 우리도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정말로 악한 것 정말로 입에 담기도 끔찍한 일이 생기면 말세야 말세 하면서 혀를 차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세가 되면 배신하는 일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돈과 자기를 사랑해서 서로 싸우고 배신하고 죽이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일이 프로미넌트하게 온 세상에 가득 덮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배후에 그 일을 조종하고 그 일의 선두가 되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자기가 모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전에 들어가서 보좌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자기를 숭배하라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까지 정말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혹해서 다 넘어가기까지 교묘한 말로 그렇게 미혹하는 그런 존재가 나타날 것이라고 흔히 교회에서 하는 말로 적그리스도라는 그 자지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비로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예, 용과 거짓 선지자와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람들을 권력과 기적과 교묘한 말로 속이고 위협해서 하나님 대신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 날을 그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읽으면서 두렵기도 하고 과연 멀지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요 바울이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배신하는 일이 악이 세상을 이기는 것 같은 때가 와야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불법의 사람이 잠시 그렇게 이기는 것처럼 드러나는 목적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이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승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의로운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불법의 사람이 막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르침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능력이 세상 가운데 횡행하지만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기심대로 폭력대로 그냥 세상이 돌아갔으면 이 세상은 3차 대전이 아니라 100차 대전으로 이미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지금도 붙잡고 계셔서 지금 우리가 기회를 입은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만 분의 1이라도 일말의 회개의 기회가 있는 사람을 심판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긍휼하셔서 일말의 기회가 돌아설 기회가 있는 자를 심판하기를 즐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디 오는 것 같은 것은, 하나님이 당장 오셔서 그 의를 나타내지 않는 것 같은 것은 지쳐서도 아니고 잊어버려서도 아니고 지체하셔서가 아니라 시간을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그 손으로 불법의 자가, 그 불법의 사람이 온전히 이기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시면서 일말의 기회라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다 회개하여 구원을 얻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얼마나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얼마나 하나님 대신 더 사모하는 것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즐겁고 기쁘고 되었으면 하는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잡고 계셔서, 은혜의 손길로 잡고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손을 놓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손을 놓고 악이 온전히 악으로 드러나도록, 악이 그 악인의 머리를 치도록,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도록, 굳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그 악이 자기를 파괴하는 그 자기 속성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미워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온전히 악이 되어서 일말의 기회도 없이 지나쳐 버려서 거부하여서 진리를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불의를 기뻐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이 온전히 의롭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때이고,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그 거짓의 속아 미혹돼 하나님을 버리는 때고, 하나님이 오실 때 더 이상 기회가 없이 그 큰 보좌 심판대 앞에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날이 된다는 것이에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이기시려고, 그 심판을 의롭게 하시려고. 그런데 더 핵심은요, 불법이 그래도 이렇게 들어도 불법의 사람이 누군지 언제 올지 궁금해지는 게 우리 실력이에요. 근데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실 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니엘도 구약에서부터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선 것을 보면은 마지막이 이른 줄 알아라. 과연 그렇게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군홧발로 그 바벨론의 우상을 가지고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헬라의 왕이 제우스 신상과 돼지 피로 성전을, 지성소를 더럽게 했습니다. 로마 군대의 상징 독수리상을 들고 성전을 침범했습니다. 제우스 상을 막 거기 세우고 그렇게 했어요. 불법의 사람은 교회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침범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고 계셨기 때문에,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남은 자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는 2000년간 굳건한 구원의 반석에 위에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헬라의 왕이, 로마의 군대가 성전을 파괴한 것은 불법의 사람이,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쫓았으므로 그 땅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이지만 완전한 심판이 아니고 회복하시는 심판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회개와 매일의 용서와 매일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신 그 생명으로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도적이 밤에 침입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의 날이 언제 이르는지 모르게 홀연 중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도적이 밤에 침입하는 것처럼. 그러니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시는 것이 도적이 침입하는 것과 같으리라.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밝은 대낮에 반가운 손님이 오는 것이지 도적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는 복된 소식을, 기쁜 소식을 도적이 오는 것에 비유했을까요?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주님이 안 오셨으면, 주님이 좀 늦게 오셨으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심정이 거기에 표현된 것 아니겠어요?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잠자다 맞지 말고 깨어서 주님이 오는 걸 도적을 지키는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올지, 불법의 사람이 언제 나타날지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깨어 있으라는 것은 이미 우리를 나팔 소리로 깨워주셨으니까,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낮에 속한 사람이니까 우리 눈에는 세상은 아직 어두운 것 같지만 낮이 이미 밝아왔고 이미 낮이 가까이 왔으니까 밤에 사람처럼 훔치고 속이고 다니지 말고 낮에 사람처럼 경건하고 낮에 사람처럼 사랑하고 낮에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깨어, 이미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으면, 이미 예수의 음성이 내 심령을 깨웠으면 깨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때와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징조를 알아야 되고 오실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잠자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무슨 징조가 있는지, 누구한테 붙어야, 누구 말을 들어야 그때를 제대로 맞을 것인지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심판도 아니고, 우리는 감독도 아니고, 우리는 관중도 아니고, 우리는 선수예요. 작전 짜주시는 대로, 이미 이기신 그 일대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 모든 죄와 교만과 불신을 하나님 앞에 씻어버리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에 가장 소중한 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을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능력으로 삼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리는 그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수님의 피로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셨으니 그 이름값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으려는 것이에요. 이 땅의 권세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낮의 사람으로 산다면 때와 시기에 대한 어떤 거짓도 유혹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얼마나 대박입니까, 여러분. 하늘이 시작되고 땅이 끝나는 그 일을 하실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위엄과 똑같은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할 날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으로 맞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믿음과 소망의 흉배를 차고 구원의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차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그 소망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억함이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줄을 아노라. 우리 처음 믿을 때 주셨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하는 우리의 흉배요, 우리의 투구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가 믿어도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루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주가 뒤집어질 만한, 천사가 흠모할 만한, 온 세상 다시 시작하실 때 면류관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날 귀한 은혜를 우리 예수 믿을 때 예배드리는 지금 우리 심령에 한없이 가난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게 하시고 눈이 높아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반석 같은 아비품 같은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